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6일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군 고위급 인사와 기관들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 OPE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북한에 금융 군사 지원을 제공한 개인 9명과 기관 7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행보가 전 세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리 창호 북한 정찰총국장, 주창일 주선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군사지원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단둥 소재 조선광선은행의 최철룡 대표와 조선대성은행의 중국 베이징 지점 김명진 대표 등은 금융지원 항목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라선 특별경제구역에 위치한 골든 트라이앵글 은행, 평양에 분사를 둔 조선 만달 신용은행, 그리고 북한의 석유와 가스를 공급한 러시아 기반 무역회사인 보스토크 트레이딩 LLC 등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미국 내 자산 또는 미국인 관리하에 있는 모든 제재 대상자의 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OPEC의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했습니다. 브래들리 T.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 특히 최근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강화는 지역 안정성을 훼손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이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15차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사 2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노광철 국방상과 김영복 인민군 부총참모장이 그 대상자로 북한군 러시아 파견에 직접 관여한 사유가 명시됐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크루스크주 전투에서 북한군 최소 3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 GUR이 16일 발표했습니다. GUR은 이날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면서 북한군은 크루스크 지역의 플레호보, 보로즈마, 마르티노프카 마을 주변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세 마을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러시아 남서부 국경을 넘어 진격한 뒤에 장악한 주요 지역들로서 여기에 맞서 러시아 측이 탈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GUR은 이와 별도로 쿠릴로프카 마을 인근에서 북한군 병사 최소 3명이 실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GUR은 이어서 이러한 손실로 인해 북한군의 공격부대는 신병으로 충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제94 독립여단 소속 인원들로 재편성되면서 크루스크 지역에서 활발한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GUR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물적 피해도 상당하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손실로 인해 장비를 다시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군의 크루스크 전투 참여에 관해 사상자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부부가 15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와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X, 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세 사람이 웃으면서 나란히 서 있는 현장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만남에 관해 마라레아가오에서 다시 한번 아키에 아베 여사를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밝히고 우리는 고 아베 전 총리를 따뜻하게 추억하며 그의 놀라운 업적을 기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 부부는 아키에 여사를 위해 비공개 만찬을 개최한 걸로 저펜타임즈를 비롯한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독일 의회에서 불신임됐습니다.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 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07표, 반대 39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맘때 라디오를 켜면 어디서나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죠. 세계 주요 도시에는 크리스마스 장터라는 게 열리고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린 가로등, 해가 지면 반짝반짝 불을 밝히는 도심과 마을의 전구 장식이 세계인의 축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웠음을 느끼게 합니다. 자, 원래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종교적 행사로 시작된 것이지만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문화권이 달라도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 나르는 크리스마스 정신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계인의 축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고마운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느라 바쁘고요. 각국의 우편 배송기관과 민간 운송업체들도 1년 중에 제일 바쁜 대목을 보냅니다.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우정국 USPS는 최북단인 알래스카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로의 그 크리스마스 물품 접수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20일까지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외 다른 지역은 이미 크리스마스까지는 배송이 어렵다고 하고요. 우편비는 상당히 비쌉니다만 전용 화물기를 운영하는 회사죠. UPS, FedEx 등 민간 운송업체는 미국 국내나 해외 특정 지역으로는 크리스마스 이틀 전까지 접수를 받는답니다. 통계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현금, 돈이었습니다. 옷이나 신발, 또 일정 금액의 돈을 넣는 기프트카드, 식품이나 음료,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액세서리 장신구도 늘 선호하는 선물 중에 하나인데요. 보석이나 시계, 화장품, 책, 장난감과 함께 크리스마스용 여행도, 크리스마스 기념 여행도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기대하는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7도, 구름 많이 끼었고 안개도 많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12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요면과 자강도 지역 그리고 양강도 한북 일부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특히 한북 김책 지역은 밤한때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불겠고 특히 청진 매우 강한 바람이겠습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사이고요.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7도, 신의주와 함흥은 영하 8도, 개성 영하 6도, 원산 영하 4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가 영하 17도고요. 해산은 영하 20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0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3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5도, 중강 영하 5도, 해산의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3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역사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 소개하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법상 불법 점령 중인 골란 공원에 정착촌을 더 확대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됩니다.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에이브럼스 전차 38대를 인도받았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가 3% 성장에 그치면서 내수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동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의 정착촌을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15일 골란고원 정착촌 확장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골란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리아는 하페즈 알사이드 알 아사드와 마샤를 알 아사드 부자가 50년 넘게 장기 집권해온 나라인데요.
네네.
지난 8일 이슬람 반군연합이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고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시리아 전역에 수백 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이를 통해 시리아군 전략 자산의 80%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왜 시리아를 맹폭격한 겁니까?
예, 시리아에 남아있는 화학무기가 또 생물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 등 전략무기가 반군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목표가 이스라엘 국가를 위협하는 전략무기 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은 또 점령 중인 골란고원 지역을 넘어 비무장 완충지대에도 지상병력을 보냈습니다.
네, 골란고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당시 시리아 땅이었던 골란공원의 약 80%를 점령했는데요. 1973년 시리아는 주변 아랍국들의 지원을 받아 골란고원을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야말로 4차 중동전쟁이 벌어진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듬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휴전협정을 맺고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정해 유엔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그 골란고원 점령, 국제법상으로는 이건 불법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제법상 침략으로 강탈한 점령지는 영토로 인정되지 않고요.
네.
현재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 골란고원 점령지에 이스라엘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적용하는 이른바 골란고원법을 채택했는데요. 공식 합병을 선언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골란고원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점령 이후 골란고원 점령지에 이 정착촌을 건설하고 자국민을 이주시켰습니다. 현재는 약 30곳의 정착촌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포도 농업 또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정착촌을 더 늘린다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 총리실이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골란고원 인구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시리아에 대한 새로운 전선과 전쟁을 고려하고 골란고원 인구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인구 증가 장려계획에 관한 첫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시리아는 반군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반군 주축 세력인 하야트 하트를 알샴의 수장으로 사실상 현재 시리아 집권자인 아메드 알샤라는 지난 14일 시리아 TV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건설이 최우선이란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갈등과 전쟁으로 지친 시리아의 상황은 새로운 대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우선 단계는 재건과 안정이며 더 많은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발언은 골란고원 정착촌 학대 계획 발표 전에 나온 겁니다.
네.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주변 아랍국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의 확장 계획은 국제법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시리아 영토에 대한 새로운 침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시리아의 안보와 안정 회복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도 이스라엘의 완충지대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기 정부 때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영토를 인정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등 확고한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네.
2019년에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5일 영상 성명에서 전날 밤 트럼프 당선인과 매우 우호적이고 따뜻하며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주 중동에 갔습니다.
네.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 튀르키예 등 영내 외무장관들과 사태를 논의한 후 14일 요르단 아카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시리아 반군단체 HTS와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의 세부사항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12년 전 시리아에서 실종된 미국 언론인 오스틴 타이스 씨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또 영내 외무장관들과 시리아와 시리아 국민 지원에 관한 일련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have agreed on a set of shared principles.
네,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은 시리아 국민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량 이주에서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국경 너머로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영내 국가들은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의 도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지금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개시 날짜가 잡혔네요.
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한국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준비 기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들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이 준비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고요.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 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에 별도로 지정됩니다.
네. 한국은 그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관이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네, 총 9인 재판관 체제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10월에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서 퇴임을 했고요. 아직 자리를 메우지 못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6명만 있는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가능한 건가요?
이 헌법재판소 법에는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난 10월 헌재가 내린 판례에 따라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네.
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종족수에 따라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뭐 한 명만이라도 반대라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원래는 9명이니까요. 그 비어있는 세 자리를 채우는 방안도 논의를 하나요?
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요. 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국민의힘이 후보들을 추천한 상태입니다. 자,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작할 걸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학 대행이 임명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 한국의 상황 혹시 들으셨겠지만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7일 2차 투표 때는 여당 의원들이 거의 다 불참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 모두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네. 국민의 입에서 적어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 사례가 된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요. 당시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만 대통령 파면 사유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었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자, 2017년 한국 현재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었죠.
네. 자, 한국의 탄핵 전국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 지금 아주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군요.
예.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5명 최고위원도 모두 사퇴하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면서 당시 윤 대통령 지지파의 거센 반발을 받았는데요. 14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지도부 거취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요. 의원 93명 중 73명이 지도부 사퇴에 찬성했습니다. 이 한 전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여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14일 요르단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걸 봤다며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고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오늘 이번에는 타이완으로 가겠습니다. 미군의 최신 전차가 타이완에 인도됐네요.
그렇습니다. 타이완이 16일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에이브럼스 전차 38대를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이렇게 신형 전차를 도입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타이완 현지 언론인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신형 전차가 타이완에 더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예,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차 인도는 지난 2019년 타이완이 미국에 주문했던 108대의 M1, A2,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 중 첫 번째 인도분입니다.
네네.
타이완 국방부는 전차 38대가 16일 도착해 수도 타이베이 남쪽에 있는 도시 신주에 육군 기갑부대 훈련 사용부로 옮겨졌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물량은 2025년과 2026년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타이완의 그 전투력, 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타이완군은 현재 자국에서 생산한 CM-11 용호와 미국산 M-60A3 전차 등 약 1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해당 기술력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져가면서 타이완은 거액을 들여 전차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의 주력 전차로 타이완은 지난 2019년 12억 달러 이상을 들여 미국과 최신 전차인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타이완이 이렇게 특별히 전차 능력을 키우는 이유가 있겠죠?
예,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 영토란 입장이고요. 타이완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불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타이완 인근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등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 얘기하면 중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중국에 비하면 타이완 군사력 많이 약하죠.
예,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네.
타이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타이완은 자체 방위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 무기 판매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국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타이완은 최근 몇 년간 군비 지출을 크게 늘려왔는데요. 타이완은 2024년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90억 달러를 책정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매년 국방 예산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미군의 그 전차 타이완 인도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을 냈네요.
예, 중국 외교부는 16일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제공과 군대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력과 외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추구하려는 타이완 당국의 시도는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국가주권과 안보,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도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타이완은 지난주 90척의 중국 함정이 타이완 해협 순찰에 나섰으며 일부 함정이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인근까지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해상훈련으로 외국 군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란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은 해당 훈련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경제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뭐 이런 소식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사람들의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량은 약간 증가했지만 소매 판매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정확한 수치 한번 보겠습니다.
예,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5.4% 성장했습니다. 10월에 5.3% 증가보다 직합폭이 소폭 상승했고요.
네.
로이터통신의 전문가 전망치 5.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소비 증가는 뭐 생산량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가요?
네. 소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소매 판매는 11월에 전년 대비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전달인 10월에 4.8%보다 큰 폭으로 둔화했고요. 전문가 예상치 4.6%에 못 미치는 건 물론 올 1월에서 11월 연간 성장률 3.5%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행태도 좀 분석이 돼 있군요.
예, 중국 소비자들은 화장품, 술, 의류와 같은 필수품이 아닌 상품에 대한 지출을 자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반면 정부가 오래된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에너지 효율적인 모델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가전제품과 차량에 대한 구매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런 지표 내놓으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예, 중국 국가통계국의 프링후이 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소비 회복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며 2025년도에도 경제 회복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인 줄리언 에반스 스프리처드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현재 수출 수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작다며 현재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 효과 이상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관리 가운데 일부가 상원 인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법부 고위관리를 지명하고 상원이 이를 인준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사법부 관리 지명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연방헌법은 대통령에게 연방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판사는 대부분 지방법원이나 순회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의 경우 상원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인준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795년 12월 연방 상원은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으로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존 러틀리지의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1811년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세관 감독관이었던 알렉산더 월콧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의 평판을 우려한 상원이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1925년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지명자가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1930년 5월 7일 상원은 대법관으로 지명된 존 제이 파커 판사의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1894년에서 1968년 사이 상원이 대법관 인준을 거부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1948년 9월 18일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을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인 해럴드 버튼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45년 이래 대법관 인준과 관련해 상원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The first day of questions for the U.S. Supreme Court's first African-American female nominee. Judge Ketanji Brown Jackson promising U.S. senator she will be an impartial...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현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가장 많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무려 4선에 성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12년 넘는 재직 기간 모두 9명의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반면에 단임에 그쳤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가장 많은 연방판사를 임명한 사람은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는 재직기간 모두 402명의 연방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사법부 관리 지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냉전 시 세계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는 신속히 미군의 파병을 명령한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그다지 화려한 명성을 얻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는 인물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에 그쳤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가장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골치 아픈 일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소신으로 일관함으로써 인기 순위에서 늘 상위 10등 안에 들고 어떤 조사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리 트루먼은 1884년 5월 8일 미국 중부 대평원 지대인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트루먼과 어머니 마사 트루먼의 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노세 거래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리 트루먼은 캔사스 시티로 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1914년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농장을 관리했습니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그때 33살의 중년에다 이미 국가방위군으로 두 차례나 복무를 했지만 해리 트루먼은 주저없이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입대 1년 후 그는 포병 대대장으로 프랑스 전선에 파병됐습니다. 트루먼 대위 휴하의 장병들은 그의 용맹과 공명정대한 지도력에 감동돼 헌신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1919년 미국으로 돌아온 트루먼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엘리자베스 월레스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엘리자베스는 베스 트루먼으로 불리웠습니다. 제대 후 트루먼은 군대 친구인 에드워드 제이콥슨과 함께 남성 의류 사업을 시작했지만 1920년대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또 다른 군대 친구가 트루먼을 캔사스 시티 민주당 간부인 토마스 펜더가스트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트루먼은 1922년 카운티, 즉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지역에 판사 선거에 출마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해리 트루먼의 정치 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사업에는 별 재미를 못 본 그였지만 정치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34년 미조리주를 선거구로 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부패한 펜더가스트 세력의 꼭두각시라는 인식 속에 상원에 등장한 트루먼이었지만 그는 친화적이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료들로부터 호감을 샀습니다. 상원 의원 재임 중 그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을 규정한 민간항공법, 또 하나는 철도산업의 개편에 정부가 감독을 하도록 하는 윌러 트루먼 법이었습니다.
1940년에는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루먼 의원은 2차 임기 중 미국 군대의 부정과 낭비를 조사하는 활동을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상원의 동료 의원들과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4차 연임 선거에서 그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루스벨트 트루먼 팀은 53%의 지지율로 46%를 얻은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트루먼은 1945년 1월 20일 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통령 재임 기간은 불과 82일로 끝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알지 못했던 프랭클린 대통령이 82일 동안 트루먼을 만난 건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루먼은 중책을 떠맡을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교 정책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트루먼이었지만 그는 대형 관료 체제를 이끌어갈 자질이 있었고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자 트루먼은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헌장 초안 작성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 절차도 처리했습니다. 6월에는 독일 동부에 있는 포츠담으로 날아가 연합국 지도자들과 전후 독일 문제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포츠담에 있는 동안 트루먼 대통령은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에서 원자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 아니면 전멸이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들은 만약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미군이 일본 본토를 침공한다면 약 50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대한 원자탄 투하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원자탄 공격을 받은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태평양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원자탄 투하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결정 중 가장 논란 많은 것 중 하나가 됐습니다.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산주의의 침략을 반대한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트루먼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소련과의 협력 관계에서 소련 세력의 봉쇄로 바뀌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는 조지 마샬 국무장관의 이른바 마샬 플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1948년 대선에서 49대 45% 지지율로 재선됐습니다. 예상 밖의 승리로 재선된 트루먼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내 정책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공정한 거래라는 의미의 페어 딜 계획 산하에는 공공주택, 교육, 최저임금 인상, 연방 차원의 민권보호, 국민건강보험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 관련 대부분 법안은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약화되곤 했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내 정책의 기틀이 됐습니다.
1949년 중국에서는 공산 세력이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본토를 장악했습니다. 이 무렵 소련은 원자탄 실험에 성공해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창설을 주도하는 한편 미국의 수소폭탄 개발을 서둘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남침 불과 이틀 후 미국 공군과 해군에 대한민국 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삼고 공산군 퇴치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향한 라디오 연설에서 공산군의 침공은 독립된 국가를 차지하려는 공산 세력의 야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 같은 침공을 물리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On Sunday, June 25th, communist forces attacked the Republic of Korea. This attack has made it clear beyond all doub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is willing to use armed invasion to conquer independent nations.
한편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맥아더 사령관은 38도선을 경계로 한 종전 상태의 회복에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려는 희망 속에서 압록강까지 북진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중공군이 강을 넘어 38선 이남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중국 영토를 원자탄으로 공격해 공산군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을 해임하기까지 하면서 원자탄 사용을 저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원자탄 공격을 승인하긴 했지만 그 자신 무고한 많은 인명이 살해된 데 마음 아파했고 중국에 대한 공격은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맥아더 해임은 군대란 어디까지나 국민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련이 동유럽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는가 하면 한반도에서도 미군이 확실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자 많은 미국인들은 냉전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는 폭락했습니다. 1952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3차 연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이 트루먼 대통령 재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하면 3선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난 1953년 1월 그에 대한 지지도는 31%에 그쳤습니다. 1945년 7월에 87% 지지율에 비하면 엄청난 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약 20년 동안 트루먼의 인기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은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늘 책상 위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즉 The buck stops here, 이런 유명한 문구를 새긴 명패를 올려놓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지극히 보통 사람인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느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수하게 문제에 도전했고 이를 해결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당적에 관계없이 정치인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었고 보통 사람들의 표도 얻었던 것입니다.
임기를 마친 트루먼 대통령은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로 내려가 건강히 살다가 1972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canno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Tell me about it. Every time he walks by, I feel my blood pressure going up.
So it's not just me then.
I can't believe how condescending he is during meetings. I don't know how you keep your cool around him. I feel like I might snap. I just can't stand the sight of him at the office anymore.
데이빗이 너무 싫다는 표현으로 그 사람 모습이 보기 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can'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회사에서 데이빗의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요.
I can't stand the sight of him.
그 사람 너무 꼴 보기 싫어요.
Can't stand the sight of someone. Can't stand the sight of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너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Can't stand.
어떤 것을 견딜 수 없다.
Sight of.
어떤 것을 보는 것.
Can't stand the sight of someone.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 꼴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no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Tell me about it. Every time he walks by, I feel my blood pressure going up.
So it's not just me then.
I can't believe how condescending he is during meetings. I don't know how you keep your cool around him. I feel like I might snap. I just can't stand the sight of him at the office anymor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can'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사무실에서 데이빗 너무 보기 싫어요.
Tell me about it.
두 말에서 뭐예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Every time he walks by, I feel my blood pressure going up.
그가 지나갈 때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껴요.
It's not just me then.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네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It's not just me then.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네요.
Is it just me? Am I the only one?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I can't believe how condescending he is during meetings.
회의 때 얼마나 거만한지 믿을 수가 없어요.
I don't know how you keep your cool around him.
당신은 그의 주변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Keep one's cool.
냉정을 유지하다, 평정심을 유지하다. 반대 표현은
keep.
Keep, K-E-E-P 대신에
lose.
L-O-S-E, 잃다, 잃었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I lost my cool.
평정심을 잃었어요.
I feel like I might snap.
폭발할 것 같아요.
I feel like I'm about to lose my cool. I think I'm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I feel like I could explode any minute. I sense that I might lose my temper. I just can't stand the sight of him at the office anymore.
사무실에서 그가 너무 꼴 보기 싫어요.
Can't stand the sight of someone.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I cannot stand the sight of David at the office.
Tell me about it. Every time he walks by, I feel my blood pressure going up.
So it's not just me then?
I can't believe how condescending he is during meetings. I don't know how you keep your cool around him. I feel like I might snap. I just can't stand the sight of him at the office anymore.
VOA 매일 영어는 V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V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Can't stand the sight of someone.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 꼴 보기 싫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카리브 해 섬나라 아이티가 계속되는 폭력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아이티 갱단원들이 시골 마을 폰손테이를 습격해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피난길에 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시 쉐어 유엔주재 미국 부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폰손테 학살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쉐어 대사는 우리는 여성과 어린이 등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은 IT 시민을 위한 IT 유엔 통합사무소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IT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갱단 폭력을 비난하는 것처럼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하 대사는 이 비극에도 불구하고 IT 상황에 개선의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하 대사는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4월에 과도 대통령위원회가 출범하고 5월에 총리가 임명되고 6월에 새 내각이 출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IT의 지도자들이 견해 차이를 초월해 IT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강력한 보안 기반도 마련돼야 합니다. 최근 몇 주간 다국적 안보 지원팀은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갱단을 격퇴하고 무기를 소거하며 여러 폭력 조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쉐아 대사는 말했습니다. 쉐아 대사는 그 결과 공항이 재개됐다며 상업 항공편이 재개돼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토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시장이 더 많이 열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쉐아 대사는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IT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람은 IT 정부와 국제당국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프로판 빅터와 럭슨 엘라는 최근 미국이 UN IT 제재위원회에 의해 제재된 이후 UN으로부터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갱단 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쉐아 대사는 우리는 IT 발전을 위한 좋은 출발을 보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IT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를 위해 IT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비뉴 SW 워싱턴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